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The Gospel of Luke, chapter 2 and verse 10. This is what the Lord says.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for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당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과 나를 향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있듯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물, 장식, 산타 할아버지, 징글벨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꽂으라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많이 있겠어요? 그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있고 이거 이따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 이러면서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 싶은데 기쁨이란 뭘까? What is joy? 기쁨이란 무엇일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감에서 나오는 생생한 감정. 행복감에서 나오는 생생한 감정 혹은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감에서 오는 감정인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feeling이라고 하는데 based on happines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happiness가 따라서 기쁘다가 안 기쁘다가 주었다가 없었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은 그 근원이 달라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행복감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 기쁨은 거짓이 없는 기쁨이고 변함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작가가 자기가 쓴 책에 뭐가 있는가 하면서 그 Surprised by Joy 기쁨으로 인한 놀라움, 서프라이즈가 기쁨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C.S. 루이스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기뻤다 슬펐다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책 제목이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오늘 같은 날 길게 하면 여러분이 실망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쫙 훑어 지나갈 테니까 우리 잠깐만 졸지 않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봅시다. The first Christmas.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때 기뻐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같이 살펴볼게. 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누가 기뻐했을까? 천사들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 이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면서 천사들이 왔겠죠? 그럼 천사들만 그랬을까요?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잖아요. 아, 목자들은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제일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목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목자들이 기쁜데 왜 목자들이 기쁜가 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쁜 소식을 준다고? 라고 놀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노예와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작은 사람에게, 천한 사람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더군다나 이 목자들이 즐거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증거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났는데 천사가 목자들한테 야 기쁜 소식이 있어 구원자가 태어나셨어라고 하면 이 목자가 궁궐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함부로?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쉽게 갈 수 있다 없다? 쉽게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인숙에 모텔에 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목자들이 그 방문 두들기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말 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하늘의 기쁜 소식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갖고 왔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은 귀한 사람들을 만한 위한 복음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사람이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나같이 작고 미천한 계집종에게 구세주가 잉태를 했다니. 그리고 그것 10달, 뭐 9달 반이든 10달이든 하기는 옛날에 뭐 칠삭둥이도 있었다니까 그런 아이 말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만 10달 정도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구세주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 만삭이 돼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본하러 간 거 아니에요.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또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베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엉뚱한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아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해요. 가만히 헤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서 야, 넌 미쳤냐? 왜 너도 알지도 못하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 네 씨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녀가 잉태를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더 생각한다면 복순대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그냥 그 와이즈맨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선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따라와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최소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온 아기를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였을까? 그것도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 온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 학자들에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유대의 왕에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선지자에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즉 복음은 온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기쁨의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민을 위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오늘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온 백성에게,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장 32절에 아기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니, 여기서 보면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아 안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앞뒤로 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간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 때문에 천사들이 기뻐하고 목동들이 기뻐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기뻐하고 동방박사가 기뻐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중간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쁨은 무엇일까? 내가 이야기하는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저께. No Christ, no Christmas.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마스도 없다. No Christ, no Christmas.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쁨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지금 날마다 즐기고 있는 이 기쁨은 심지어 성탄절의 기쁨까지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이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이와 비슷한 사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 딕셔너리가 있어요. 성경을 위한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Dictionary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72번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는 7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Dictionary of the Bible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장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과 함께 사는 우리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속에서 이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크리스천의 생활 영역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분리를 하고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크리스천이다 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 혹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아 내가 딱 필요한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Thank you, Dadd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행복해요. 근데 자녀가 선물을 해주는데 세상에 다 있는 건데 또 주네. 이러면은 별로 안 기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여기 지금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또 옷이에요? 이런다고요. 이제 해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안 했습니다만 해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이제 선물을 구하러 다니는데요. 제한되어 있는 버젯을 갖고 하려니까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승현이하고 도윤이는 귀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코스코예요. 그냥 코스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윤이가 이랬어요 지금. 코스코에 가면은 옷이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즈 엄마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사이즈대로 옷을 다 갖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근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전혀 상관없고 환경 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상황은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저자면서 그리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우연의 일치나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덕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밝혀지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은 미덕이 없으며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비결은 없습니다. 기쁨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유일한 지속적인 요소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기쁨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을 때는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집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한 두어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해를 넘기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파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리고 아프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집안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생활 속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크리스천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천사가, 천사 혼자 왔겠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목자는 혼자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따로 떨어져 있나요? 이방 저방 따로 각방 썼나요? 아니죠. 아기 낳았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동방박사는 몇 사람 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다 같이. 확실해요? 세 사람인 거? 요거 다음에 성경 퀴즈 될 때 요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냥 복수형이에요. 한 3세기부터 시작해서, 아,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니까, 그 예물이 세 가지니까, 아, 세 사람이 하나씩 뭐 들고 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어숨해서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단수는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그 함께 모여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기쁨은 성도들이 함께 할 때의 기쁨입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했을 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참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만나면 먹고 마시고, 아니 커피, 예, 만나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행복하고, 구역예배 하자고 그러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행복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 이름이 뭔데요? thinkhappychurch.org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생각해라. thinkhappychurch.org. 우리 교회 별명이 뭐예요? 해피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미 행복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주님 안에서 있는 거고, 그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10사람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인테이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넓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성경책 한 권 갖고 있으니까 행복해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뗄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고 복음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28장 5절 6절에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천사가 전달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언한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은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 나 이거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간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제가 1학년 때, 오, 진짜로요? 그 우간다가 있어요? 있기는? 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클래스메이시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 친구 하나가 우간다 출신이에요. 우간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 때 우간다를 예를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얼마 전에 우간다에 관한 아주 나쁜 뉴스가 있었어요.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도 잡아먹었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간다 친구한테 조금 사귀고 난 다음에 진짜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선정 집사님만 빼놓고. 나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우간다 있다고 믿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거 믿으십니까? 어디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크리스천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과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것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든 증거하는 것이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다가 만들어주셨어요. 산골짜기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해라 안 그랬어요. 세상 속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이 세상과 함께 닮아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 건물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형제가 1년 동안 기도해달라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뭐 목사님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저거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저 문자가 왔어요. 얼마 전에. 취직했어요. 그것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저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것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 당당하게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이 형제가 원했던 곳은 직장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떨어지고 이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래 그 선교지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스테레스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의 재정 규모가 어떤 것이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다. 기쁨의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렇게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즐기십시오. Enjoy this Christmas.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어차피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이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기쁨이라면 그냥 즐기십시오. 가족들과 밥 먹을 때도 즐기십시오. 콧노래로 흥얼흥얼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기쁨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하신 생일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it doesn't really matter.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